2023년 신년 첫 주일의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있으면 다 펴주시고 스크린 봐주셔도 됩니다.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곁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설교 제목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입니다. 2023년 이 365일을 어떻게 채울까? 무엇으로 남길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까? 할 일이 정해지면 행복감과 생산성이 높아집니다. 반면에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런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면 행복감도 생산성도 낮아집니다. 그것은 휴일을 보낼 때에도 적용되고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 1, 2개월 다녀올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할 일을 정해놓으면 행복감과 생산성이 업됩니다. 그래서 계획 가운데 할 일이 있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릅니다. 이 새해 첫 주에 여러분에게 이 한 해를 채울 만한 어떤 비전 그리고 어떤 일, 목표, 삶의 방향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365일을 다르게 살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던 삶의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선명한 목표점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14절을 보면은 표대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목표지점이 있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그것이. 도달해야 되는 경주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감 지수와 생산성이 높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가 주님 안에서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 들어오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그 신앙이 바뀌기 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산 사람이었어요. 그게 거의 비전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회심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의 비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또는 뒤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달렸던 그가 주께서 그의 눈을 여시고 보게 하신 이유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력 질주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죠.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아 나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졌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몸을 입은 첫 열매가 되셨는데 성령님께서 나를 감동하시기를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 또한 예수님이 입으셨던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구나. 이건 너무 엄청난데?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엄청난 보상이 나를 기다리고 약속되어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이 달라진다는 말이지. 그렇다면 나는 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갈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나의 영혼이 달라진다 이 표현이요. 영혼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다른 차원의 영혼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다, 붙잡힌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잡힌 방식과 부르심과 그때 예수님을 만난 정황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설교는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또 이것을 살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해서입니다. 14절을 보면은 표떼라는 말이 나오죠. 표떼.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하는 건데 달리기 경주에서 마지막 결승 지점에 놓여 있는 결승 지점 표시입니다. 엔드 마커입니다. 그걸 스코포스라고 해요.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결승 지점을 의미하는 표대라는 말도 등장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달려간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이 용어들의 등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장거리 달리기 경주를 염두에 두고 쓴 것이구나라고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장거리 경주 마라톤입니다. 분명해요. 따라서 단거리 경주 선수처럼 준비하고 달리면 안 됩니다. 달리기 육상 종목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별 해서 100m나 200m 같은 단거리 경주가 있고 42.19km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같은 장거리 경주가 있는데 이 크게 구분해서 이 두 가지 종류에는요 근육 양과 운동량이 다릅니다. 100m 달리기 선수는 여러분 구글 이미지 검색을 딱 해보세요. 100m 달리기 선수 다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 근육도 우람해요. 희한하게. 왜냐하면은 근육 수축이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강한 파워와 순발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근육을 발달시켜야 되는 거예요. 10초 내외에 끝나야 되기 때문에. 그 반면에 마라톤 선수들은 희한하게도 보통 체격인데 하체가 단련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근육 수축이 빨리 일어나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지구력을 좋게 하는 근육이 아주 발달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깁니다. 체육과학연구원 성봉주 박사가 인터뷰한 그 영상을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끝내는 100m 달리기 선수들은 무산소성 운동을 합니다. 산소의 도움이 없이도 충분히 달릴 수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의 경우는 2시간 이상을 달리기 때문에 유산소성 운동을 합니다. 산소를 동원한 에너지 소비를 통해 지방을 태우면서 달리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체형, 체격, 훈련 방법들이 달라집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고 3, 4개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예요. 그래서 많은 지점을 거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승리해 놓으셨어요. 은혜 받고 눈물 왕창 흘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쁨으로 생활하다가 다 가진 것처럼 거기서 끝나고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눈물과 고민과 또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그 순간도 있고요. 무수한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을 달려야 하는 장거리 경주처럼 많은 지점을 거치는데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그만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고. 지금 100m 세계 신기록이 얼마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홍성룡 형제? 10초 아닌가요? 와, 대단한데. 9초 58. 9초 58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면은 저쪽에서 초를 맞췄으니까 그 선수 이름을 이쪽에서 맞춰주십시오. 칼루이스는 전 세대이고요. 그렇죠. 우사인 볼트죠. 우사인 볼트. 와. 100m 달리기 신기록은 우사인 볼트의 9초 58이고요. 자, 근데 이 10초 안 되는 시간에 달리면서 무슨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10초 안에. 마라톤 달리기 신기록은 케냐의 엘리우드 킵초게라고 하는 선수가 지금 세운 2시간 1분 9초예요. 2시간이 넘는 시간입니다. 무슨 생각을 해요? 믿음의 삶이라는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14절에 등장하는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마라톤 코스 42.195km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린하이트에서 브라운스베이까지 한 10km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오고 가고 오고 가고 이거를 네 차례 해야 이 거리가 나타나요. 자동차로 해도 긴 거리죠. 그리고 그것을 사람이 달린다고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이 2시간 1분 9초 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간을 달릴 때 대부분의 경우에 지금 앞에 남은 것만 생각하면서 달리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권면을 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한 시간 정도 달려왔습니다. 뒤에 달려왔던 그 구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금 반환점 돌 시간인데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남은 코스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대부분의 경주에 있어서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임하면 희한하기도 마음이 흔들려요. 이번에 축구 경기 월드컵에서 16강에 한국이 올랐죠. 브라질과 경기에서 전반 내 골을 먹었단 말이에요. 후반전에 들어갈 때 전반전에서 내 골 먹은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독이나 선수들이나 보는 관중들도 물론 나중에 한 골을 회복했지만 대부분 힘이 없는 가운데 풀이 죽은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 경기에 첫 세트를 짓다라고 해봐요. 쳤어요. 그럼 두 번째 세트 경기에 있을 때 객관적으로 첫 세트 경기에 하는 것처럼 내 생각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흔들려요. 한 세트를 지고 있다라는 부담감이 지금 임하는 그 경기 가운데 무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전체 풀세트를 이기기 위해서 힘을 안배해야 되는데 힘이 더 가해지면은 질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골프도 그래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과거를 지혜롭게 다뤄야 됩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지혜롭게 다뤄야 됩니다. 왜? 과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뒤에서는 잊어버리고 했는데 문제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불행이 그 생각 정리가 쉽던가요? 아니에요. 그것이 쉬우면 모든 사람들이 삶 가운데 행복감과 어떤 생산성 가운데 들어갔을 겁니다. 이 과거가 내게 일어난 불행이 내가 내렸던 잘못된 선택과 결정들이 내 생각을 헤집고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 과거가 나의 오늘을 지금 방해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과거의 그 경험을 내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스스로 처리하면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불리해 보이는 그 과거의 그 경험과 죄와 실수와 잘못된 선택, 불행들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용광로에 반드시 녹여야 돼요. 반드시 처리해서 그것이 식어지면 나를 전진시키는 단단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이 간증을 합니다. 우리 생각의 제안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 그 사람이 이제 속한 것이 프로 축구 바르셀로나 아닙니까? 스페인에서 주로 기거하는 사람인데 그 스페인에서의 별명이 라풀가입니다. 스페인어를 하시는 분은 알겠죠. 무슨 뜻인지. 베룩이란 뜻입니다. 이 베룩처럼 체구는 작지만 점프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라풀가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팬들이. 동물 가운데 자기 몸에 비해서 점프력 최강이 베룩이라는 동물입니다. 평균 3mm 정도 돼요. 자기 몸체 비례해서 점프력이 가장 큰 동물. 그러니까 3mm밖에 되지 않는데 자기 몸 길이 100배를 띕니다. 33cm를 띕니다. 자, 그런데 이 베룩의 점프력 잠재력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다 아시죠? 베룩을 약 10cm 정도 되는 유리컵 안에 넣고 위에 뚜껑을 닫습니다. 베룩이 점프합니다. 33cm 정도 뛰어 오르시는 놈을 10cm로 제한했기 때문에 뚜껑에 툭 부딪혀요. 또 뜹니다. 뚜껑 부딪혀요. 매번 뛰어 오를 때마다 뚜껑에 부딪히니까 나중에는 부딪히지 않으려고 낮게 점프를 합니다. 어느 정도만큼? 10cm만큼. 금세 시간 뒤에 병 뚜껑을 늘어놓습니다. 그래도 병 뚜껑의 높이만큼은 펄쩍펄쩍 뜁니다. 목사님 그러면 밖으로 내놓으면 되잖아요. 내놓아도 10cm만 됩니다. 베룩의 생각에 두세 시간 전에 유리컵 안에 있었던 그 과거의 경험이 이 베룩의 점프 잠재력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과거는 힘이 셉니다. 사람의 영혼 내면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어요. 잠재력이요. 그런데 과거의 경험이 수많이 들었던, 수많이 생각했던, 보았던 그러한 것들이 오늘의 나를 절름발이 만들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바울 동안 그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했고 믿는 성도들을 박해했었습니다. 주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너무 미안하고 후회가 되고 죄책감으로 크게 작용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생각할 때마다 죄책감으로 연결되는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자, 잠시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 비유에 등장하는 한 장면을 보고 이 마지막 설교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쪽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가보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인데 허랑방탕하게 삶을 낭비한 둘째 아들, 우리 잘 알죠 이 말씀이요. 잘못된 선택과 과거의 그 죄악된 삶이 그를 아버지 앞에 돌아오려고 하면서도 족쇄 역할을 해요. 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아버지 재산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습니다. 실수했어요. 18,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부소서 하리라 하고. 품꾼이 뭡니까? 일꾼 아닙니까? 하인. 옛날에는 아들로서 아버지 대리해서 부리던 그 하인들이에요. 근데 그 하인 한 사람으로 써달라고 해야지. 왜? 미안하니까.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너무 크게 지금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아들도 아니야. 일꾼 중에 한 사람으로 써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의 귀환을 기뻐하는, 아니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싫어하고 역겹고 그에 대해서 분한 마음이 여전히 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올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의 귀환을 누구보다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심령이 나타났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직도 그 아버지의 마음이 캐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감과 죄책감에서 아버지의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있는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이 아닙니다. 자, 22절에서 24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처방이 나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헬라어 원문을 제대로 살려서 읽으면 이런 엄청난 내용을 이 본문이 담고 있었다는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구절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예화는요, 예수님께서 쓰신 것이고 죄인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르고 고른 예화 가운데 하나 성경으로 남아있게 하고 이것이 한국어로도 번역되어서 우리 손에 들려진 거예요. 원문에는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 다음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직역하면 그 살찌운 송아지를 잡으라. 그렇게 돼요. 돈, 모스콘, 돈, 시튜, 돈. 그렇게 돼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에 증관사가 있어요. 그냥 소가 많이 있는데 소 한 마리 잡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The fat in the calf.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증관사라는 것은 there is a boy, 소년이 하나 있다 이런 거 하고 the boy who 뭐 이렇게 뭔가 특정한 지정된 누구나 다 아는, 그렇게 할 때 증관사 더가 붙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예화를 든 가운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이었고 실수 많이 했고 정말 피폐한 삶을 산 그 아들이 귀환했을 때 그 살찌운 송아지를 잡으라.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인이 늘 아들이 집을 나가 있는 동안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하인들이 듣는 데서 우리 둘째가 돌아오면 저 송아지로 잘 지혜할 텐데 라고 버릇처럼 말해왔거나, 두 번째는 아들이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특정 송아지를 지정해놓고 키워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장기들과 함께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그 아들에 대해서 죄와 얼룩진 과거 때문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다려왔고 그 아들이 왔을 때 함께 셀레브레이트 할, 축하할 그 살찐 송아지를 예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망쳐놓은 과거보다 힘이 셉니다. 이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죄 무게 때문에 우리가 실수한 무언가 때문에 흘려 있고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도 만회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 가운데 손해를 당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지 못할 우리의 실수와 죄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극복하지 못할. 그래서 사도는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데 사도는 여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나 핍박했다. 그래서 사도라는 타이틀을 받기에 자격 없는 자이다. 그런 데 10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 아래서 프로세싱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전히 과거에 매여 있고 벼룩이 10cm밖에 뛸 수 없는 33cm의 가능성이 있는데 10cm만 뛰게 하는 벼룩 뚜껑 그 경험 때문에 과거 저질렀던 죄악이 그의 생각을 사도바울의 생각을 발목 잡았으나 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처리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저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의 데스티니가 아닙니다.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통과 지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70년 살고 어떤 사람은 90년 살아요. 수명이 좀 늘어가지고. 아, 통과 지점이에요. 목적 지점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지점이 우리가 도달하게 될 목표 지점에서 보낼 영혼을 생산하는 공장 역할을 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나를 그 영광의 나라로 빨리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그 희망, 소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신 순례자처럼 지나가게 하신 이 세상이라는 지점, 나에게 허용된 이 지점을 어떻게 보내느냐. 저는 그 11월 달 한국에 체류 중에 강북에 있는 어떤 분의 소유 주공 아파트에서 저희 부부가 5일간 머무는 적이 있었어요. 감사하게도 냉장고도 가득 채워놓고 또 장판도 그냥 얼마든지 이 전기를 사용하게 해서 너무 감사하게 지냈는데 자꾸 동그란 티테이블 식탁만 하나 있고 책상 용도로 쓸만한 게 없어요. 제가 그 태블릿을 놓고 문서 작업을 할 게 있었는데 아니 방바닥에 앉아가지고 한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몇 달 그곳에 살 거라면 정식 뭐 용도의 그 책상을 구입할 텐데 그래서 구입하다가 어디로 갔겠어요? 다이소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넓이 50cm, 이렇게 깊이 30cm, 50x 30cm 크기의 접이식 테이블을 구입했는데 그게 놀랍게도 5,000원이에요. 제가 만약에 5만원 했으면 망설였을 거예요. 당장 사왔죠. 하루 지나고 그게 갔기 때문에 나머지 사이를 작업하면서 일정을 보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4박 5일 캠프 갔을 때 전망 좋은 곳에 텐트는 칩니다. 4박 5일 머무르는 곳에 백불로 담을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4, 5일 지나면 떠날 곳이니까. 이 세상은 우리 영혼을 어떻게 보내게 할지 어떤 존귀와 영광 가운데 어떤 지위 가운데 무엇을 누르게 할지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영광의 클래스가 단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이라는 순례자의 기간 동안에 영원의 가운데서 누릴 자산을, 부유를 생산해내는 공장으로 생각하는 것, 목표 지점을 두고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남자 아이가 분명히 태어났고 그 남자 아이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33년간을 분명히 살으셨고 그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땅 위를 거니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혼을 함께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셨다는 것. 그리고 때가 되면 그분의 큰 외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울리는 큰 소리와 함께 우리 몸이 변화될 거라는 것.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열망이 그 순간에 성취될 거라는 것. 사람의 내면에 영혼을 향한 그 갈망이 있는데 영혼을 보낼 자기 집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 순간이 되어야 성취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 지점이고 삶의 방향이라면 마라톤 선수처럼 어떤 지점에 도착하기 위해서 무슨 생각 들겠죠.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어떤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도달하기까지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을 것이고 무슨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목표 지점이 있고 달려야 할 경주가 있는 사람은 다를 것입니다. 행복지수가 높을 것이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이것이 저는 열매 맺는 삶이라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핵심 가치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영어로는 core value라고 하는데요. 핵심 가치. 핵심이 되는 가치, 중심이 되는 가치.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행동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꿈꾸고 어디 가고 안 가고 하는 모든 것이 이 핵심 가치에서 나옵니다. 저는 핵심 가치가 없는데요. 다 있는데 고민해서 정의를 내려보거나 글로 써서 표현을 안 했을 따름이지 다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자는 이유 핵심 가치의 반영입니다. 돈을 이렇게 벌고 또 이에 투자하고 하는 것 전부 다 핵심 가치에서 나오는 것의 반영입니다. 이 핵심되는 가치 또는 중심되는 가치는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사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가치는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 비전이고 왜? 라고 하는 핵심 가치가 그것을 받쳐주게 될 때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죠. 왜? 한국에 제일 큰 교회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교회가, 세상에 제일 큰 교회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핵심 가치가 반영이 안 되면 사이즈만 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핵심 가치는 정말 중요해요. 나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삶을 살기로 나는 결정합니다. 라는 게 그 뒤에 있는 것이 핵심 가치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이러한 가치로 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파워포인트 띄워주실까요? 너무 글씨가 작죠? 보입니까? 첫 번째는 나는 필그림, 나는 순례자이다.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 가운데 걷고 있는 나그네다 라고 하는 생각.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 하십시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이라는 지점을 통과할 때 세상을 최종 목적지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나에게 세상은 영혼 가운데 내가 누릴 부요를 만드는 공장이다. 예수 믿는 나에게 세상은 영혼 가운데 내가 누릴 부요를 만드는 공장이다. 이 세상에서 이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의 영원한 부요가 달라진다. 네 번째는 나는 과거의 실패와 실수와 어리석은 결정에 더 이상 생각이 머물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싸워야 돼요. 베룩에게 가해진 10cm라는 한계 우리는 전부 다 30, 40, 50, 60 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라는 그 환경에 제한을 두고 있어요. 은혜 가운데서 풀어 생각되지 않는 가운데. 그러나 과거의 실패, 실수, 어리석은 결정이 나를 제한하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서 프로세싱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 가치를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그 대신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갈 것이다. 마지막 올해와 관련된 것인데 나는 거대한 복을 약속받았다. 엄청난 보화를 소유하게 됐다. 그래서 나는 2023년 한 해를 영혼을 위한 투자의 기회로 삼을 것이다. 이 여섯 개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한 두세 개 정도를 자기 언어로 다시 표현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기 시계, 자기가 편한 무언가를 조합을 해서 이것은 지워버리고 이것을 애드한다든지 순서를 바꾼다든지 해서 이러한 가치로 나를 무장시키고 끊임없이 나를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고백하고 기도에 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경건서적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재컨펌하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고 우리에게도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거는 그것이 성공이든지 성취이든지 실수와 불행이든지 어리석은 결정이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처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나에게 부여된 이 세상이라는 환경이 영원 가운데 내가 누릴 부여를 만들어내는 팩토리, 공장임을 알아서 이 한 해를 영혼을 위한 투자의 기회로 삼는 지혜를 구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